자, 우리 히브리 11장 20절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문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론을 정립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래서 이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독자들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기 아니면 극렬한 핍박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도 명작 가운데 하나인 이제 코바디스 영화를 이제 조금 보게 됐는데요. 이제 뭐 대단한 그런 상황을 아, 정말 저랬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야, 저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이제 막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수십 마리 이상의 사자들이 덤벼드는 그런 상황에 또 그것을 이제 먼저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 있고 이제 다음 차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혹시 그 자리에서도 부인을 하면 예수님 부인하면 어떻게 보면 또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데도 앞에서 바로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잠깐 너머로 보고 있고 그 다음 자기 차례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보니까 다 이렇게 이 묶여가지고 나무에 묶여가지고 그 밑에서 이제 불을 지피고 다 이제 지금 모든 게 세팅 완료가 됐어요. 불 지피면 이제 그 극렬한 그 불에 이제 타 죽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을 매달려 있거나 또 지켜보고 있는 그런 일이 일상이에요. 일상.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에 이기지 못해서 분명히 이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금 핍박에 극에 달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어떤 번뇌, 고난, 이 고뇌들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이게 맞는가? 과연 내 생명을 바칠 만한가? 이게 저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한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통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저 유대교나 지금 기독교나 뭐 차이가 있냐? 저리 가면 핍박도 안 받고 내가 더 오래 살면서 더 하나님 위해서 섬기면 되는 거 아닌가? 저 보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 지키라고 하고 절기 지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예배 막 다 얘기하는데 저 구약의 어떤 그 방식을 그대로 저 유대교는 행한 것 같아서 저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믿음이 점점 손에서 놓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저기 가서 그냥 다시 동물 제사로 한 번 더 회개하면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만 빠져나간 일이 벌어집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100% 믿음에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고 자기 믿음에 대해서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해서 정말 그 어떤 성경보다 그리스도를 아주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벽하다. 그리스도가 드린 속죄제사가 완벽하다. 그분은 정말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뭐 속죄 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주 깊이 있게 영단번에 영혼의 단번에 완벽하게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하는 깊은 메시지를 풀어냅니다. 왜 그러냐? 지금 그냥 위로해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네 생명을 드려서라도 네가 혹시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거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말씀을 지금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믿음을 지금 한번 터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보지 못하는 증거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진실로 바랬고 진실로 지금 보여지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거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완벽한 완전한 그 영원한 구원 완벽하게 실현될 그 구원을 정말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불구하고 다 넘어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뭐 다윗은 어땠고 아브라함은 어땠고 누구는 어땠고 누구는 어땠고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거쳐져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를 마치 히브리서가 히브리서의 어떤 이 편지의 수신자의 어떤 입장으로 우리를 거기 세워놓고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한다고 할 때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 11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사실 그런 믿음으로 축복한 겁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21절의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제 열두 지파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열두 지파가 되잖아요. 열두 지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레위라고 하는 지파를 따로 뽑아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이 성막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쓰임받는 어떤 지파로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열한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요셉에게 장자의 어떤 목을 줍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두 몫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열두 지파였는데 레위 지파가 빠지면서 열한 지파였는데 여기 요셉 대신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들들의 지파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둘째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본인이 그런 축복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되어질 일들을 두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구약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는 유다라고 지칭하는데 북이스라엘을 가끔씩은 에브라임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강력한 지파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선지서에 곧잘 등장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여하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라고 한 것은 이제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사는 그런 삶의 특징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자의 어떤 상징적인 물건이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순례자의 삶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살면서 이제 경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 가문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죽을 때 얘기합니다. 내 뼈를 니네가 나갈 때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갈 것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랬던 거, 이삭이 바랬던 거, 야곱이 바랬던 거, 요셉이 바랬던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기 고향이 저 메소포타미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가 죽을 때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낼 것을 얘기하고 또 요셉도 애굽에서 빠져나갈 때 가나안 땅에 자기 뼈를 가지고 갈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구원, 그것이 이들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들이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실상이고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아름답게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부모가 그렇게 보여졌던, 부모가 부모에게 그렇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사실은 이제 공주의 슬하에서 아들로 칭함받으면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모든 혜택을, 명색이 그래도 공주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 삶이 상위 0.1%, 0.0001% 속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안락하게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거절했다. 왜 그랬냐? 믿음으로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서 보면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세가 왕궁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나서도 그 여전히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크나큰 죄악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궁에 머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부르심을 받고도 여전히 머문다, 그 자체가 죄악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26절에 약간 의아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고 하는 표현이 구약에 있습니까? 그런 표현이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자, 성경 몇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후부터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풀어냅니다. 40장 이전과 40장 이후는 거의 시간차가 한 150년 정도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환상 가운데 150년 후에 있을 것들을 이제 보고, 심지어는 150년 후를 현재 시점으로 얘기해서 써내려갑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인데요. 노골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깊이 있게 녹아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입니다. 자, 이사야 63장 보시면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구원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구원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라고 하는 표현이 쭉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해서,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히브리 11장 26절에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동시에 이사야 63장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경우에는 신령한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신령한 음료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신령한 반석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고 또 어떤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사실은 궁극적인 의미로 볼 때는 신약적인 사고로 볼 때는 이 말이 맞는 얘기잖아요. 모세가 그런 일을 한 모든 모세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이고 메시아 올 길을 준비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에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뭘 바라봤길래 뭘 보았길래 그렇게 살았는가?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28절에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오히려 왕의 노함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자,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성경에 유대교나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 골로새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언급하고 있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 바로 하나님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기다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비지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의 노함은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날 보는 것 같이 해서 그 모든 어려움도 참아냈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 왕이 조금 속된 말로 내 너 죽이겠다 이러면서 막 나라 전체를 끌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 참아낼 수 있었다. 이게 믿음으로 모세의 믿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기서 정했다고 얘기한 것은 이 만들다라고 하는 포이에오의 완료형으로 유월절을 영구적으로 딱 정했다. 항구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제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 유월절이 그리고 그 피 뿌리는 예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참된 구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들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바다를 건넌 사건은 아주 경이로운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변치 않는 그의 사랑의 언약을 나타내는 경이로운 일로서 구약에서도 여러 군데서 인용되면서 찬양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이사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것과는 달리 이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애굽 군대는 전부 물속에서 수장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어떻게 출애굽기에 좀 상세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믿음은 거의 모세하고 아주 소수의 믿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모세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그들 전체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홍해를 육지로 건너갈 수 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우리는 이미 여리고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철옹성이라고 얘기를 평가받고 있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오면서 전쟁을 그렇게 많이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길 정도지 실제로 제대로 훈련된 그런 군사들이 아닙니다. 오갈 데도 없어요. 만약 여리고를 쳐내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 31명의 왕들이 이제 단합해서 이렇게 하면 오갈 데도 없어요. 다시 광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방법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돌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제 7일째 되는 날 일곱 바퀴 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함 진료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 60만 명 남자들만 싸움할 만한 사람들만 해도 60만 명인데 60만 명 가운데 얘기해보라고 하면 전부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이 다 됩니까? 이렇게 돈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조금 내가 볼 때 모세가 조금 정신적으로 좀 여호수아가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겠지. 도대체 이게 과연 맞는 말입니까? 충분히 얘기 꺼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돈은 6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면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아, 7일째 되고 고함 지르면 무너지겠지 이러면서 걷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 상황에게 제 모습이라고 할 때. 예. 아니 이러면 되겠냐. 수근수근 거리면서. 야 이게 조금 그렇게 다른 대책 세워야 되지 않냐. 이 말이 되냐. 일곱 바퀴 여러분. 한 바퀴 돌, 이 총 13바퀴 돈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바퀴 돌 때마다 13분의 1씩 무너지면 좀 힘이 나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런데도 끊임없이 도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 오케이. 이게 하나님 뜻이야? 오케이.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면 지 생각 꺼내놓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오케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물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만 물으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인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기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완곡한 표현입니다. 예, 조금 속된 표현이고 이렇게 과거의 어떤 과거식의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것을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고 하면 창녀입니다. 창녀. 예전에는 우상 신전에서 어떤 뭐 그 이 우상의 어떤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파는 그런 창녀들이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서 기생은 조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그냥 일반 창녀입니다. 그냥 몸 파는 창녀예요. 이 몸 파는 창녀 기생 라합이요 어느 정도 높임을 받게 되냐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게 되고요. 이 본문 말고 야고보 2장에도 등장합니다. 정말 믿음과 행함으로 했던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높임을 받았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행동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탐꾼 두 명을 숨긴 게 들켰다 그러면 자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당신들이 틀림없이 이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때 우리 가족을 기억해달라라고 한 걸 봤을 때 숨겨준 행위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요 믿음을 하나님이 크게 보신 겁니다. 우리 중에 그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게 믿음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어질 일을 바라보고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것이죠. 그들은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믿음의 증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로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른 사람이고 바락은 네 번째 사사로 가나안 족속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이고 삼손은 그 무서운 힘의 소유자로 블레셋을 괴롭혔던 인물이고 입다는 길라앗의 서자로 방랑생활을 하다가 암몬 족속의 위협을 받던 이스라엘의 부름을 받고 와서는 큰 전과를 가지고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사사입니다. 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며 사무엘이면 말할 것도 없고요. 내게 시간이 없다. 이게 믿음 아니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냐? 너에게 지금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믿음 가진 자들이 어려움 왔다고 피하는 법 봤냐? 이렇게 고난당했다고 이 믿음 있는 자들이 그냥 평안하게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았던 거 아니지 않냐? 우리와 더 큰 고난을 당했었고 더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선배들은 바랄 것을 바라보고 또 지금 보여지지 않지만 틀림없이 일어날 것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 자체가 확신이고 실체였고 증거를 가지고 그거 자체가 증거였다. 그러면서 승리한 거 아니냐. 니네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저자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정말로 있어야 되겠다라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